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조언대로 부채 한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수월한 통과를 위해 재향 군인 법안에 부채 한도 법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부채 한도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그토록 쉬웠던 일이 이제는 망쳐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일부 부채 상환을 제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이자율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 폭락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재향 군인법은 전직 군인들의 장애 수당 신청을 빠른 속도로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어용 살상무기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몇 주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특수장비 1억 7,500만 달러어치를 승인했다며 이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승인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로의 살상무기 판매가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행동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반군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켄트웰 씨가 23일 버지니아 린츠버그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켄트웰 씨는 최루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악의적인 상해를 끼친 것 등의 혐의로 버지니아 주 경찰당국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켄트웰 씨는 린츠버그에서 샬럿츠빌 경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켄트웰 씨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인정했지만 이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을 파키스탄이 비호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날 총리 주재로 군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은 아프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아프간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파키스탄이 아프간 내 반군 세력을 비호한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간 정보당국은 파키스탄 정보기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싸우는 탈레반 반군과 하카니 반군을 비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프 장관은 성명에서 파키스탄이 테러 세력에 대항해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시민들이 희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단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반군 근거지를 소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로힝야족의 시민권 제한을 완화하고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유엔산하위원회가 24일 권고했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끄는 라카인 자문위원회는 24일 보고서를 내고 폭력 방지와 평화 유지 그리고 화해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그동안 이슬람교도인 소수민족 로힝야족과 불교도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폭력 행위가 빈발하자 로힝야족 수만 명이 국경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지의 긴장 상태가 고조돼 있고 폭력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 쌀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6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낍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동안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여건이 되면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1호 채택 이후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데 대해 연이어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북한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무언가 긍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같은 날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며 대화를 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뒤 지금까지 27일간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밤 한국 KBS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한국 측의 회담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해 남북관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회담과 관련한 추가 제안 계획은 현재로선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특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양쪽 정상 간 의사 교환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여건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뭐 가능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관포위 사격 위협으로 빚어진 미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관련국들 사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대화냐 파국이냐 이 기로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 미국, 북한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한 발 물러선 행보를 보인 거고, 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의 최정점의 긴장 국면을 지나서 지금은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실리를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과의 대화를 택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핵과 미사일 능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고도화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여력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그 실리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화 수요가 있는 거죠.
통일부 당국자도 과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인도적 부분도 있었고 경제적 부분도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대화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미국 수뇌부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다만 한미 양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한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샐 틈 없는 공조로 능동적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노동신문에 미국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횟수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실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기준으로 8월 중 총 61건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2.6건의 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기사는 전쟁 미치광이에 대한 울분과 분노의 폭발과 같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노동신문의 트럼프 대통령 언급 횟수는 취임 초기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월 한 달간 단 3건의 기사에서 언급됐고 2월과 3월에도 8건과 16건의 기사에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28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고 이후 5월 60건, 6월과 7월 각각 57건으로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특히 8월에는 23일 현재 이미 전달보다 많은 61건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런 증가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전임자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월 10건에서 20건의 기사에서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횟수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 많아진 겁니다. 노동신문이 미국을 언급한 기사의 숫자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만 23일 현재 총 295건의 기사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12월에 165건이나 취임 이후인 1월 213건과 2월에 161건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신문은 이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한 기사를 401건 쏟아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3건, 김일성 주석은 183건으로 미국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이 언급된 기사의 숫자가 미국이 언급된 것보다 적었던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 언급된 기사는 지난 3월 한 달간 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4월에 접어들면서 206건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5월 267건, 6월 25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7월에 접어들면서 30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노동신문 기사는 100에서 180건 수준으로 올해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경우 지난 5월 대통령 당선 당일에만 한 차례 언급됐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실명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한 달 최대 148건의 기사에서 언급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머지않아 완성 단계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고 가능한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그렇게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일본 내에서 개인 대피소를 짓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이미 동해, 일본해 방향으로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리베 겐지 씨는 일본의 한가운데 있는 효고현 고베시의 한 숲속에 핵전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피소를 지었습니다. 가정용 지하 핵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세이키 세이사쿠쇼사의 사장인 오리베 씨 자신이 가족을 위한 방공호를 만든 것입니다. 오리베 사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씨는 폭발을 견디는 문과 비상구, 공기 정화기 등은 모두 스위스에서 수입한 것이라며 현재 이런 부품들이 부족해 고객들에게 방공호 건설을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풍기는 유독가스나 방사능을 배출해 핵공격 이후에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존하게 한다고 오리베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기기들은 모두 지하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보통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오지다 원자폭탄도 2주간 아래와
오리베 사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뒤 2주가 지나자 방사능 수치가 처음보다 1000배 낮아졌다며 그럴 때는 밖에 나가도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일본 연안 마을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怖いですよね。一緒にいれば、まあちょっと守ってやろうって思うけど、まあ仕事に行ってたりとかして別々にいたら。
코다니 아키코씨는 VOA에 매우 무섭다. 공격이 일어날 경우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회사에 있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를 대비해 J-Alert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확성기,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통해 일련의 비상경보가 발신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 서부에는 미사일 방어망도 배치됐습니다. 가정용 방공호를 제작하는 오리베 겐지 사장이 자신의 집에 직접 방공호를 지은 건 잠재 고객들에게 견본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핵 공격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리베 사장은 72년 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것이 부끄럽고 일본은 아직도 자국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리베 사장이 만드는 방공호는 평균 가격이 미화로 16만 5천 달러에 달하지만 주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12일 뉴욕에서 제72차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이 제72차 유엔 총회의 의제로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예고했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잠정 의제 목록에서 지난해 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사실과 함께 북한이 관련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을 설명하는 부분에선 지난 총회 때 올해 열리는 72차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국제사회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본회의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72차 유엔 총회 사무총장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긴장 증대는 국제사회와 지역 안보를 저해하고 강력한 국제사회 군축과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검토회의를 준비하며 NPT 체제를 강화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인권은 평화수호와 유지라는 관점에 있어 자신의 핵심적 요구사항이라면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의 첫 번째 문서로 등록되며 총회 개막과 함께 각국 대표단에 배포됩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보고서에 군축 분야와 인권 문제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수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는데요. 이 두 나라 모두 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빠른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양국 정상 간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 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당면한 현안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도 메시지에서 수교 25년간 양국 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두 나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다며 이러한 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당장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는 교환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외교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통상 정상 간 메시지는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하는 게 관례입니다. 표면적인 축하 메시지 교환 속에서 한중 관계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는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5년 더 권력을 이어갈 시 주석 입장에선 지금은 제3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런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이런 냉랭한 기류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를 지낸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역시 지금처럼 경직된 한중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11월 당대회가 끝나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가했지만 한국이 이를 견뎠고 결국 사드 4기의 추가 배치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압박을 지속한 뒤 결국엔 중국 측에 유리한 교섭을 해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 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속돼서 갈 것이다. 또 당대회가 지난 다음에 사드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택하라 그러면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안 좋아지는 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그대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건 어느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근데 더 좋은 쪽으로 가는데 누구한테 더 좋게 가느냐, 중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한국한테 더 좋게 가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를 하는 거지.
한 교수는 현재 중국도 다른 방법이 없고 사드 때문에 한국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는 당장의 한중 관계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석탄과 같은 주요 품목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진 북한이 의류 수출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의류는 이미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영국 로이터 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중국 단둔 지역에 근거를 둔 업체들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의 주문을 받아 의류를 만드는 북한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오는 의류의 가격이 매우 싸고 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상황에도 북한 의류 공장에 주문을 내는 중국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의류를 만드는 비용은 중국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무려 75%나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북한이 유엔의 경제 제재가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류의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련의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중요한 품목인 의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수출액 약 2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27%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대중 수출 5대 품목 가운데 의류 관련 품목은 모두 2개며 나머지는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 소금과 황토성류, 시멘트와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그리고 목재 제품이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을 대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류 수출을 제재 회피의 돌파구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시드니 대학의 저스틴 헤이스팅스 교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북한의 싼 노동력을 선호하는 중국 의류 업체들의 경향을 지적했습니다. 의류 제조업은 노동 집약적인 업종으로 중국 업체들이 북한에서 의류를 만들어 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이스팅스 교수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북한에서 들여온 의류에 중국 상표를 붙여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운동복 제조업체가 북한산 의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팔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도 북한과 중국이 과거처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교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분석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북 경제 제재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안을 찾아내 서로 거래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대중 석탄 수출이 줄면 철광석 수출을 늘리는 식으로 손실분을 메꿨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고려대학의 황재호 교수는 중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의류 수출이 제재의 효과를 희석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내 임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의류 제조업체들이 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이 풍부한 데다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이 북한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북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이 다음 달 중국 영사관이 있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오는 9월 22일 워싱턴을 비롯해 중국 영사관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이틀 뒤인 9월 24일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로 북한자유연합은 해마다 이날에 맞춰 탈북자 구출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전 숄티 대표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y're doing is condemning North Koreans to certain torture, certain imprisonment.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과 구금, 많은 경우 처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며 잔인하고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같은 끔찍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Go to the Chinese embassies and consulates and deliver petitions calling on China simply to honor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중국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해 탈북자들에 대한 끔찍한 대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 유엔 난민기구가 탈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경우 미국의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한국의 서울, 페루의 리마,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 24개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다며 올해는 아직 개최 도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Pretoria, they're planning to do a special program to educate Africans more about what'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토리아에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북한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워싱턴에서는 촛불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60만 통가량일 것으로 미 농무부가 추산했습니다. 농무부는 또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 서비스는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해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 농무부의 네이든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전망은 북한의 8월까지의 날씨와 강우 패턴, 위성사진,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대체작물 재배 상황과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duction forecast was a multi-agency effort involving analysts from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차일즈 수석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쌀 수확량은 지난 5년간 평균 북한의 쌀 수확량보다는 낮지만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차일즈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매달 날씨와 인공위성 자료, 농자재 현황, 관계 상황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쌀 수확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또 미국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토대로 북한이 올해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 같은 전망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전망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북한 식량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에서 올 가뭄이 2001년 이래 가장 심했다며 올가을 쌀 등 주요 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식량농업기구의 당시 자료는 6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담당관은 앞서 18일 BOA에 7월에 비가 좀 내렸지만 가뭄으로 인한 주요 작물의 피해가 회복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쌀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은 올해 북한 가뭄 피해 대응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 63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3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내 5개 유엔기구들에 지난 21일 긴급대응 지원금 630만 달러를 최종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총 281만 6천 달러로 급성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를 중점 치료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이 사망하는 것을 줄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2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황해도와 평안남도 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울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21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23만 달러,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위생보건사업에 61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북한이 수입한 러시아산 석유는 액수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분석한 러시아 연방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은 약 6,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2.9% 증가한 액수입니다. 2016년 상반기 양국 교역액은 약 3,5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은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는 북한에 약 5,900만 달러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96.5%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 품목 1위는 약 3,600만 달러가 팔린 유연탄이었습니다. 유연탄은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2위는 갈탄으로 모두 1,100만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이어 원유를 제외한 석유가 240만 달러치가 팔려 수출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이 품목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배 반이 늘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석유 공급의 차질을 빚자 러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기름 운반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동부 항구들을 꾸준하게 오간다고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원유는 165톤 7만 6천 달러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원유와 원유 이외 석유는 항공유와 제트연료를 제외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은 올해 대폭 감소해 상반기 약 18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가량 줄어든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주조공종용 화학결합제로 약 35만 달러였고 이어 남자 소년용 옷이 37만 달러치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이었던 석탄은 올해 상반기에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산 석탄은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수출이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 약 280만 달러치가 팔렸던 냉동 수산물도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북중 접경 지역뿐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집권 엘리트층도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북한 정부기관의 강연 기록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지난해 여름 평안남도에 한 도시에서 개최한 강연 기록을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이 단독 입수했다는 강연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0일 전투 기간 중 이 도시에서 마약 밀매로 적발된 사람이 200명이고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50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엘리트 계층들도 마약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마약류 제조에서 도매, 판매까지 관계된 한 핵심 인물이 당과 사법기관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가족과 친척이 많은 인물이라고 강연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강연 기록은 또 마약이 21세기의 명약, 현대식 감기약으로 통용되고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학 수험생들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중에서도 술과 안주와 함께 마약을 제공해 한 사람당 북한 돈으로 50만 원의 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원장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문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북한에서 이 마약 중독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이제 마약이 많이 번지고 있고 그리고 거유층들도 마약에 손을 많이 대고 있어서
이 원장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은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이며 북중 접경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가운데도 북한에서 경험한 마약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을 경험한 사람들은 꽤 많더라고요. 마약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7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각계각층에서 마약이 널리 사용되고 특히 필로폰 생산과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필로폰 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마약 사용은 불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장기간의 수감 혹은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2017 북한인권 백서에서 북한이 2013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불법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사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아편에 의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마약 복용이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북한에서 지난 22일 세계 모유 수유 주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의 생후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북한의 모유 실태 또 모유 수유 시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전 세계 120개국 이상이 해마다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관련 행사가 열렸군요.
네,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를 어머니 젖 먹이기라고 하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2017년 세계 어머니 젖 먹이기 주간에 즈음한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보건부문 당국자들과 아기 어머니들, 유엔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양활동과 어린이 사망률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우선 모유 수유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유전학 전문의면서 미국 소아과 전문의인 김숙자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기가 필요한 것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직접 그 엄마가 주기 때문에 엄마 체온에서 직접 연결되니까 온도도 안전하고 또 위생적이고 그리고 엄마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모유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더 중요한 음식은 없다고 볼 수 있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 모유수유를 하면 어린이 청각장애, 당뇨, 비만, 폐렴, 호흡기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모유 수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2016년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모 100명 중 28명이 모유 수유를 한 거죠.
네.
또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이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비율은 69%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 세계 136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생후 6개월 미만 북한 아기들의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89%였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죠.
네. 완전 모유 수유율이 69%라고 하셨는데 뭐 완전 모유 수유라는 건 이제 모유만 먹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첫 6개월 동안 모유 외에 물을 포함한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완전 모유 수유가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기의 감염도 막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아기와 어머니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수치를 보면 북한의 경우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28%. 그런데 이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은 69%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세계의 평균만 보더라도요. 출산 직후 모유 수유율은 44%로 6개월 미만 완전 모유 수유율 39%보다 높습니다.
예.
네, 이제 북한은 이게 반대로 된 거죠.
네.
출산 직후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많아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숙자 전문의는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부분 그 출산 직후 모유 수유를 하면 그 자궁 그 수축이나 이런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기는 나왔는데 아직 태반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모유를 빨리면 자궁 수축이 훨씬 그 좋아지고 그래서 출산 후에 가장 빨리 모유를 시작하는 거는 엄마를 위해서도 좋고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 모유 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엔은 생후 2년 동안 모유 수유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살까지 모유를 먹는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김숙자 전문의는 6개월 동안 완전 모유 수유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유식 등을 통해 이 모유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철분 이 이제 들어 있는 것 아니면 철분을 직접 주기도 하고 다른 이제 음식을 보충을 해서 모유만 갖고 부족한 부분을 아마 채워주지 않으면 대부분이 빈혈이 오죠. 빈혈. 뭐 엄마한테서 받은 철분이 모두 고갈이 되는 그런 시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때 6개월 때 이제 그 빈혈 검사하고 또 만약 빈혈이 있다면 바로 철분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적합해서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예. 하지만 뭐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젖을 자주 충분히 물리는 겁니다. 두세 시간 간격으로 8번 내서 12번 이상 물려야 합니다. 또 물과 음료수, 국 등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예. 또 북한 어머니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엔은 산모가 모유 수유를 하기로 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시간이 넘기 전에 첫 젖을 먹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어머니의 모유가 잘 돌고 또 아기와 육체적 정신적 유대감도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북한사무소는 북한 아기 중 생후 한 시간 안에 젖을 먹는 비율이 18%에 불과하다며 북한 내에서 생후 젖 먹이기를 바로 시작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and no job.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남포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신유주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30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중강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낍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9도. 용현 아침에는 17, 낮에는 29도고요. 개성 아침 19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도 구름이 조금씩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8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8월 25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조언대로 부채 한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공화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수월한 통과를 위해 재향군인 법안에 부채 한도 법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부채 한도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며 그토록 쉬웠던 일이 이제는 망쳐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회계 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일부 부채 상환을 제때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이자율이 올라가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주식 폭락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어용 살상무기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몇 주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특수장비 1억 7,500만 달러치를 승인했다며 이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정부의 승인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로의 살상무기 판매가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매티스 장관은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바꾸려 한다며 이런 행동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반군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토퍼 켄트웰 씨가 23일 버지니아 린츠버그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켄트웰 씨는 최루가스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악의적인 상해를 끼친 것 등의 혐의로 버지니아주 경찰 당국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켄트웰 씨는 린츠버그에서 샬럿츠빌 경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켄트웰 씨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최루가스 사용을 인정했지만 이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샬럿츠빌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인종주의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카타르 정부가 본국으로 소환했던 이란 주재 자국 대사를 20개월 만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카타르 정부는 이란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수색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테러 혐의로 시아파 무슬림 성직자를 처형했고 이에 따라 이란에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카타르의 이번 결정은 사우디와의 악화된 관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됩니다. 앞서 사우디와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은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한다며 단결을 선언했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카타르 정부가 이란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타르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자관계와 함께 이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허리케인이 미 원유산업의 중심지인 텍사스주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값이 3주 동안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 걸프만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허리케인 하비는 3급 태풍으로 12년 만에 미국에 상륙하는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텍사스주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시작했고 원유 회사들도 정유소와 해양 석유 시설 등 관련 시설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2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에 대항하는 반군들을 파키스탄이 비호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날 총리 주재로 군과 정부 인사들이 참여한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전쟁은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파키스탄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